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공부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린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기적들과 표적과 공적인 설교 말씀으로 자신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 그가 제자들을 위하여 해주신 기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와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하루의 그 일들을 13장부터 해서 21장까지의 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지를 요한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은 이제 영광의 책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면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요한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승리를 고대하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어둠을 걷고 계시며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을 18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세상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영화 제작자들이나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순한 양같이 이렇게 잡혀가시지만 그러나 마치 죄인처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이 그렇게 잡혀가는 것으로 자주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잡혀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사로잡혀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공관복음과 비교해 본다면은 약간 이 공관복음의 기자들과 요한이 우리 주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상이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생략해 주고 있고, 또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잡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도 기록해 주고 있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잠을 잤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시고 나사렛 예수라면 할 때 내가 그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군병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결코 힘이 없어서 마지 못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제자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이 증언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밤에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가장 놀라운 모습은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증언할 때에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요한은 이 겟세마네 동산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도 생략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이 이곳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조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잠을 잤지만 주님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그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후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군병들과 약속을 하고 우리 주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 주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을 거느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잡기 위하여 거리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잡기 위해서 가장 앞섰던 한 사람이 거기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은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쏟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로 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타락한 신앙 고백자, 주님을 입맞춤으로 배반하고 판 유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탄의 군대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한때 우리 주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고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신앙을 고백하였고 주님의 능력에도 참여한 자였는데, 그 모든 영적인 특권을 헛되이 받았던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사악한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 이 가롯 유다가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과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감사히 받지 않고 헛되이 받을 때에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지 못한 거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경고한 그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잘리워져 불에 던져지게 될 텐데, 바로 그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가 한때 주님께 사랑받던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가, 그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진실로 자신의 영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자신의 때가 된 줄 아셨고 자기가 당할 일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유다의 입맞춤으로 주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힘을 다하여 세상의 권력자들과 군대들을 동원해서 주님을 잡으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진 힘으로는 주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께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들은 우리 주님의 신적인 영광의 위엄 앞에서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군병들을 피할 수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자신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려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날 밤에 힘없이 잡혀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그때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인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러 왔던 이 군병의 무리들이 뒤로 엎드러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실 때 그는 힘없는 죄수로서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잡으시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기 위하여 이중적인 모티브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사로잡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위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힘이 없어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도록 허용한 것을 그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주님이 받으실 미움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주님은 자신들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과 일들을 그의 마음에 크게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구절 말씀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이 사로잡히시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해를 당하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시험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은 이 시험 때문에 낙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연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시험도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시고 또 그 시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잠시 동안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세심하고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우리를 돌보시되 아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지를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의인의 자식들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되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세밀하고 완벽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머리카락을 뽑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을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뒤처질 것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주 경외할 만한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순간에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을 잤지만 무리들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찾는 그 순간에는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뒤늦은 열심이 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오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요한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그들은 주님을 잡으러 왔지만 주님이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말씀을 해 주실 때라야 그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베었고 주님은 그의 귀를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 들어 주님이 잡히시는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열두 영은 무엇입니까? 열두 명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두 영은 열두 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단이 약 6,000명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12명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이 스스로를 내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잔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은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시기 위하여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 즉 육신으로는 이 잔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 위하여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기도하셨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며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하여 이 잔을 다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다 마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그때까지 그는 그 잔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마시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복종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얻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아버지에게 복종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매일의 삶에서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이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같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타락하고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을 다 받아 마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